여러분이 보실 때 제 얼굴을 보면요, 하얗지가 않습니다. 여름이 되면 이런 분들이 계시죠. 뭐라고 하지? 햇빛에 가면 살짝만 나갔다 와도 얼굴이 그을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혹시 계세요? 예, 같은 동족의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제가 동남아 V국을 다녀온 데가 있었는데요. 사역을 위해서 마트에서 장을 볼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역팀들이 함께 장을 볼 때에 저희 팀들이 그 나라 언어를 잘 못하니까 거기 있는 선생님께서 그 장을 보기 위해서 그 언어를 알려주기 위해서 함께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러니까 저 혼자 있는 거죠. 마트에 들어가지 않고 마트 언저리에 제가 이렇게 있는데 마트 안에 가드, 경비원이 있더라고요. 총을 차고 이렇게 두리번 두리번 하면서 혹시나 수상한 사람이 없는지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드가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는 거예요. 그 아니나 다를까 그 오른손으로 총을 살짝 얹히면서 저를 힐끔 보더니 저에게 터벅터벅 걸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떨까요? 마음이 콩닥콩닥 갑자기 뛰기도 하고요. 폴짝폴짝 튄다고 해야 되나? 뭔가 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어서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가면 왠지 모르게 무엇인가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가만히 있는데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가운데에 그 경비원이 제 앞에 바로 앞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오른손에 있었던 그 총을 가두었던 그 손으로 향해서 저를 향해 딱 펼치더니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방글라데시? 제가 본토 발음이 아니라서 잘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을 향해서 제가 약간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너 방글라데시 사람이야? 나도 방글라데시 사람이야. 만나서 반가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방글라데시 사람처럼 생겼습니까? 그러면 제가 거기서 no 하면 될 것을 한국 사람인 것을 제가 어필하고 싶었나 봅니다. 아니야! 한국 사람이야.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은 시편 121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21편의 말씀을 읽다 보면 위에 표제어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도 또 스마트폰에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갈 때에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시편 120편 읽고 한 계단 올라갈 때 시편 120편 읽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총 120편부터 134편까지 총 15편을 향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봉독해 볼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오늘 시편의 시인은 왜 자신의 도움을 구하는 데 있어서 그 눈을 산을 향해 보았을까요? 고대 근동에 보게 되었으면 유대인들은 산에 대한 이미지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바로 산은 하나님을 가르치는 상징적 의미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왜 산을 상징적 이미지로 보았을까요? 산은 변하지 않는 특성이 있고 산은 하늘과 땅에 맞닿은 첫 번째 곳이기도 하며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그 은혜가 끊이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는 이 말씀은 자신의 막막한 인생의 도움 앞에 하늘과 맞닿고 변하지 않는 이 거룩한 산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아마도 우리 인생의 걸음에 이런 외침의 소리가 모든 분들의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인생의 도움 앞에 여러분은 어디를 보십니까? 여러분의 두 눈은 어디를 두고 계십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는 이 기도 앞에 우리에게 긍휼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변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전에 올라가는 계단 앞에 선 우리의 신앙 앞에 주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째로 보면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시는 분이시죠. 우리 인생의 발걸음에 나의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라는 그 질문 앞에 오늘 본문의 시인은 그 해답을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요, 같이 함께 이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할게요. 시작.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시인은 자신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 속에서 산을 바라보며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그 도움을 해답을 줄 수 있는 분을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 나에게 해답을 줄 수 있는 그 근원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 가운데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3절은 또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봉독할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요, 같은 본문을 사용하고 있는 이 세 번역은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더 읽을게요. 시작. 주께서는 내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는 나 졸지도 안으신다. 예.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사람이 발을 걷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 발걸음을 통해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을 정확히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이 정말 우리의 발걸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발걸음이 실수하지 아니하고 헛디뎌 넘어지지 않도록 하신다고 했어요. 왜 오늘 시인은 그 말씀 앞에 실족하지 아니하시고 발을 헛디디지 않게 하신다라는 그 용어를 사용했을까요? 그럼 우리의 인생에는 짐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지어보셨습니까? 무거운 짐을 짓다 보면 잘못해서 발을 살짝만 부딪혀도 그 짐을 통해서 같이 넘어지고 마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엔 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짐에 어떤 짐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짐이 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한 무거운 짐이 따로 있어요. 또한 내 미래에 대한 알 수 없는 그 미지의 짐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건강이죠. 건강을 상실하면 무엇이 있습니까? 영적인 줄을 잡는 것조차도 힘든 게 우리의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할 때나 건강하지 않을 때나 이 영적인 믿음의 생활에서 동일한 마음을 갖고 영적인 승리하도록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죠. 2019년도에 나온 다큐멘터리 영화 중에 교회 오빠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고 이관희 집사님과 그의 아내 오은주 집사님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인데요. 두 사람은 교회 신앙생활에서 교회 오빠로 만났다고 합니다. 오은주 집사님이 이관희 집사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사위감으로 점 찍었다고 해요. 믿음도 좋고 참 성격도 괜찮은 사람인 것이죠. 두 사람이 결혼했습니다. 놀랍게도 너무 즐겁고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안타깝게도 시아버지께서 소천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슬픔에 이기지 못해 그 시어머니께서 우울증에 빠지게 되어져요. 그리고 남편이 37살 되었을 때에 췌장암 4기 판정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그 췌장암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울증에 빠져 있었던 그 어머니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해결해요. 그리고 얼마 있다 오은주 집사님이 혈액암 4기 판정을 받습니다. 여러분, 온 가족이 총체적 난관에 부쳐 있었어요. 그때 오은주 집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러다가 우리 가정 다 죽게 생겼어요. 이관희 집사님이 아내에게 이런 고난의 자리에 있었을 때에 꼭 기억할 것이 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사람의 관점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왜 이를 주셨는지에 대한 것을 찾으라고 가르치고 있었어요. 투병 생활하면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 아내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은주 집사님이 남편 이관희 집사님을 향해서 남편의 투병은 욥과 같은 투병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고통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남겨질 그 아내를 기억하면서 오늘을 또한 현지를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이관희 집사님은 아내 오은주 집사님의 그 빈자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그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키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믿음을 전수합니다. 아내 오은주 집사님은 남편 이관희 집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회고를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헤쳐나가고 승리할 수 있는지 무엇보다 보이지 않는 나의 미래에 여전히 지금까지 보호해 주셨고 현재의 삶을 지켜주셨으며 나를 이끄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남편에게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인생의 무게 앞에 넘어졌습니다. 넘어지지만 아주 넘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관희 집사님이 아내 오은주 집사님께 믿음의 발걸음을 전수하듯 그 믿음을 전수할 때에 어떠한 자리에서든 능히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인생의 무게를 지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인생의 무게 앞에 실족하지 않고 든든히 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나의 발걸음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나?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나? 쉬게 하리라. 아무리 짐이 많아도 대신 짊어질 분이 계시다면 피곤치 않을 것입니다.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것을 믿으십니까? 맞아요. 성전에 올라가는 계단 앞에 선 우리의 신앙 앞에 주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십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두 번째로는 우리의 영혼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121편 우리 7절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한 번 더 천천히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 영혼을 지킨다라는 그 표현 가운데에 혹시나 여러분들이 성경책 갖고 있거나 또한 이게 쓰고 계신 책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볼펜을 밑줄 쫙 그어주십시오. 그리고 별표 두 개만 쳐주세요. 이 부분에 같은 본문을 사용하고 있는 이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시리라. 여러분, 영혼을, 여러분 개역개정판에 영혼이라고 되어 있고 현대인의 성경에는 생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혼을 생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무리 육체는 버젓이 살아있으나 내 안에 영혼이 죽게 되어지면 결국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시편 23편 3절의 말씀을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지 못할까요?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항상 낭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낭망이 있기 때문에. 크리스천 투데이지에 현대인이 왜 이렇게 낭망해 있는가라고 했을 때에 그 이유가 바로 우울감이 많다라고 해요. 우울감이요. 죄송하지만 옆에 있는 분을 쳐다보시면서 혹시 이 사람이 우울감이 약간 있는가, 아니면 즐거움이 있는가 한번 살짝만 쳐다보지 마세요. 얼굴만 살짝만, 눈만 돌려보세요. 그런데 이 우울감을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위해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첫 번째로 보게 되었으면 육체의 휴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취미도 있고요, 운동도 있고, 여행도 있고, 수면도 있어요. 혹시나 여러분, 여러분의 옆에 있는 분이 잠을 자고 계신다면 깨우지 마십시오. 시편 127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힘든 모습 가운데에 주 앞에, 말씀 앞에 나와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가운데에 잠을 취하고 있다면 그것은 안식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깨우지 마십시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영적인 교제는 기도와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싶고요, 더 깊이 들어가서는요, 저는 묵상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이 묵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항상 쓰는 제가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 예화를 한 번 더 울려먹도록 해보겠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책 중에 이 책을 먹으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자신의 일화가 있는데, 아침이 되어지면 자신의 애완견과 함께 산책을 한다고 해요. 여러분, 이 몬타나와 우리나라는 산책이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아파트를 돌지만,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 사는 곳은요, 산을 돌아요, 산을. 밤새도록 코요테들이 산양을 잡아먹었던 그 뼈들이 가끔씩 남아있다고 해요. 그때에 산책을 했던 이 애완견들이 그 뼈를 보면서 으르렁 하면서 울고 집에까지 가지고 오는 거예요. 살줌이 없잖아요. 살줌이 없는데 어느 날 그 애완견이 물고 뜯고 하는데 이만한 뼈가 갑작스럽게 어느 날 보니까 이만해지는 거예요. 반만해져요. 또 물고 뜯고 하니까 이만한 중간에 있었던 이 뼈가 갑자기 쪼만해졌어요. 물고 뜯고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뼈가 없어졌어요. 이 모습을 바라보고 유진 피터슨이 생각낸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31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말씀을 봉독해 볼까요? 시작!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 거릴 때에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으르렁 거리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하가. 잘 기억하세요. 하가라는 단어가요. 이때 이 단어가 또한 어딜 때 쓰이냐 보니까 시편 1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되어 있죠.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하가라는 단어와 동일해요. 사자가 으르렁거리며 먹이를 먹고 먹는 것과 또한 애완견이 으르렁거리면서 이 뼈를 물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이거 어디서 나온 것 같은데? 물고 뜯고 맛보고 즐기면서 이 모든 것을 다 자기 것으로 다 소화되어 없어질 때까지 어떻게 해요? 하가 으르렁거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보고 내 말씀을 되기 위해서 함께 실천하며 외우고 묵상하고 그 말씀 묻고 뜯고 핥고 맛보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가의 심령으로 함께 말씀을 부어야 됩니다. 여러분, 양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르렁. 또 하나는요, 매 순간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서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선을 메고 그 이름은 기묘라 모세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하나님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기묘라 모세라 원더풀 카운셀러 예수님의 이름을 향해서 원더풀 카운셀러 예수님의 이름이 멋지고 훌륭하고 경이롭다라는 거.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경이로움의 놀라움의 연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틴 로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용서 받은 사실에 대해서 당연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감격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찬양할 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외쳐야 됩니까? 주 앞에 주님 외치면서 감격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지키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교제와 함께 임재를 경험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영혼은 낙망하지 않고 더욱더 강건해질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의 성전에 올라간 계단 앞에 선 우리의 신앙 앞에 주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째로는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며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시편 127편에 121편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봉독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오늘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지킨다라는 단어가요 무려 6번이나 반복되어집니다. 오늘 읽었던 7절과 8절 말씀에는 무려 3번이나 반복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킨다라는 단어보다도 오늘 출입이라는 단어에 한번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출입이라는 단어가 어떨 때 쓰일까요? 두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고대 근동에서 출입이라는 단어가 첫 번째로 뜻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집에 나가서 일터에 갑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 집에 돌아오죠. 우리 일상적인 삶, 우리 일상적인 그 삶의 모습, 평상시의 그 삶을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지킨다라고 되어 있어요. 또 하나의 지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까이 사는 사람은 괜찮아요. 하지만 디아스포라, 멀리 있는 유대인들은요 1년에 한번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수고름을 날립니다.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까지 걸려요. 그 6개월의 순례의 길 가운데 수많은 유혹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때로는 도적대가 강도들이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우상과 산당들을 지나 매춘부들이 힘든 여행길에 지쳐있던 남자들을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 오랜 기간에 여행을 다 마친 이후에 두고 온 가족과 함께 상봉하는 그날까지 어떻게 해요? 그 출입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인생의 순례길을 걸어가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아마도 이런 고민을 하실 거예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괜찮은 건가?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잘 가고 있어.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볼까요? 괜찮아요. 잘 가고 있어요. 선교신이 되어서 제가 마지막 예화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마시아 아이국을 다녀올 때가 있었습니다. 날씨가요 무려 43도더라고요. 놀라시는 분이 별로 없는데 그런 데서 사셨나 봐요. 43도입니다. 지금 제가 옥상에 아침에 일어나서 옥상에 올라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숨을 쉴 수가 없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드라이기를 3단 최고 단으로 켜놓고 머리에 가끔씩 이렇게 말리면서 가끔 입에다 한번 대본 적 있으세요? 표정이 이런 표정입니다. 목사님 그런 짓은 안 하죠. 예를 들자는 거예요. 예를 들자는 거예요. 3단을 최고 단으로 올려놓은 것을 이 드라이기 세대를 내 입에다 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숨을 쉴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뜨거운 데서 실내가 아니라 실외에서 아이들과 함께 찬양을 하며 풍선을 만들고 즐겁게 찬양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한 성도님께서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울컥했던 것 같아요. 한 아이를 놓고 갑자기 허그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나라 언어도 아니라 한국어로 막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주변의 아이들이 같이 부둥켜 안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성도님께서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데 적게는 7살, 많게는 21살까지 있는데 어릴 때 부모에게 버림받거나 또 어릴 때부터 막노동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찬양이 끝나면 이제 다시금 일을 하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있다 보니까 그 해맑게 웃고 있는 그 아이들 마음 가운데 마음이 울컥한 거죠. 그리고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급기야는 그 허그를 받은 아이도 울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지막 단어를 사용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그리고 제가 궁금했습니다. 그 아이국의 아이가 혹시나 성도님의 우리 한국어를 알지 않을까 해서 우리 선생님께 여쭤봤어요. 물어봤더니 모른대요, 한국어를 전혀. 그런데 왜 풍우인데 어떻게 왜 울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왠지 모르게 단 한 사람도 어떤 어른도 나를 향해서 안아주지 않았는데 그 받아줬던 허그됨이 너무 포근했대요. 그리고 마지막 단어, 괜찮아, 괜찮아, 이 단어가 나의 인생에 너무 힘들었는데 누구도 나를 위로해 주지 못했었는데 내 인생이 괜찮아질 거야, 조금만 더 기대해, 괜찮아질 거야 라는 그 위로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이렇게 응답이 없어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말이 통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말이 통했어요. 무엇으로요? 사랑으로, 위로로,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마음이 통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직통 계시로 인해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의 순례길 가운데에 영원 하나님의 모든 출입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실 겁니다. 괜찮아, 괜찮아. 기도하겠습니다.